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진미경입니다. 8월 9일 주말 아침입니다. 더위 속에서도 바람이 살짝 달라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절기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가 지났지만 실제 날씨는 한창 더운 시기죠. 이번 주는 또다시 낮 기온이 90도를 웃도는 무더운 한 주간 될 듯합니다. 행복 찾기 시작합니다. AWCA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C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담 편지가 또 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70대 중반의 시민권자로 뉴저지에 살다가 다음 달에 플로리다로 이사를 갑니다. 저희는 소셜 시큐리티 부부 합산해서 월 2,800불과 남편의 펜션 연금 인컴이 1,000불입니다. 플로리다에 자택이 있습니다. 남편이 만성질환이 있어서 널싱홈에 갈 경우에 플로리다에서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저의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뉴저지에 사는 70대 중반의 부부인데 플로리다로 이사를 갈 계획이지만요. 70대가 넘어서 80대 전후에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서 스테이트를 변경해서 이사를 하는 건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트마다의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조금씩 다른 데다가 70대 중반이 되고 80대가 되면 만성질환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을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부부의 입장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케어해줘야 할 연령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신적인 장애를 느끼기 때문에 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연령대가 됩니다. 이럴 때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게 되면은 70세 전에 사전에 다 준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70이 넘고 이제 80이 되어 가면은 두 부부는요, 어차피 헤어져야 할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쪽이 아파서 양로원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뭐 이런 여건으로 해서 부부가 서로 케어를 해줘야 할 상황이면서 어떤 때에 가서는 불행하게 헤어져야 할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미리서 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 두 분이 합해서 소셜시큐리티를 2,800불을 받고 계시네요. 그리고 남편이 펜션을 1,000불을 받고 계시고 그 다음에 플로리다에 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모르게지가 없는 걸로 가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소셜시큐리티 2,800불 두 분 합해서 타는 거가 이제 각각 얼마씩 타는지를 얘기를 안 하셨는데 만약에 남편이 1,600불 타고 부인이 1,200불 탄다 또 아니면 뭐 1,400불씩 똑같이 탄다 이런 가상이 되는데 1,600불을 남편이 타고 부인이 1,200불을 탄다고 가상을 해보면은 남편은 소셜시큐리티 1,600불하고 펜션 1,000불 그래서 2,600불의 개인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인은 1,200불 소셜시큐리티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은행 자산은 없는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상태에서 플로리다에 가면은 남편이 아마 만성질환이 시작되는 모양인데 널싱홈에 가는 거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널싱홈 가게 되면은 동케어 메디케이드를 생각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플로리다의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의 자격을 말씀드리면은 플로리다의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는 개인의 인컴, 두부부 합한 인컴 말고 개인의 인컴이 한 달에 2,901불 미만이래야 되고 두부부 합한 은행 자산이 3,000불 미만이래야 됩니다. 물론 집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살게 될 거니까 그거는 자산으로 계산을 안 합니다. 네, 이렇게 돼서 만약에 남편이 자기 인컴 2,600불 가지고 양론을 간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인은 자기 소셜시큐리티 1,200불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 집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양농원 가면 집에서 그 집, 자기 집에서 부인이 살기는 하지만은 인컴이 1,200불밖에 안 되니까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극빈자 페더럴 포버티 미만인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미국의 각 스테이트에서 다 적용이 되는 페더럴 법이 있습니다. Spousal Impoverishment Rule이라고 두 부부가 한꺼번에 살 때에는 두 부부 합한 인컴 때문에 사는 게 괜찮지만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인컴을 가지고 노스홈 갚게 되면은 집에 남아있는 스파우스가 인컴이 줄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어려워지는 것을 극빈자가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법입니다. 이 스테이트마다 다 페더럴 법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스테이트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미니멈 생활 보장을 해주는 생활 보조를 해주게 되고 또 은행에 자산이 있으면은 일정한 액수를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스파우스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플로리다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미니멈 생활 보장을 해주는 보장 액수가 Monthly Maintenance Need Allowance라고 합니다. MMMNA. 그런데 플로리다는 그 미니멈 액수가 3,948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3,948불은 있어야만이 생활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해주느냐 그러면은 아까 남편이 농통계 메디케이드에서 널스홈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널스홈을 메디케이드로 가게 되면 그 메디케이드가 남편이 받고 있는 그 메디케이드가 부인의 생활 최소 보장금 3,948불이 되도록 그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 소셜 시큐리티가 부인이 1,200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3,948불 미니멈 생활 보장이 되려면 2,748불이 추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이 2,748불이 남편이 받는 농통계 메디케이드에서 보조를 해준다. 이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3,948불을 생활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는데 곤란이 없어지죠. 물론 남편도 메디케이드를 받고 노숙금 갖고 부인도 이제 메디케이드 보조금을 받고 살 거니까 그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혜택을 받고 있는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메디케이드에서 메디케이드 비용 회수 작업을 시작합니다. 대상이 됩니다. 집이 있기 때문에 집에 즉시 린을 걸어서 회수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부인이 만약에 주택에 살고 있으면은 살고 있는 한 메디케이드 회수가 중단됩니다. 못합니다. 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아무 걱정 안 하시고 부인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한 메디케이드 리커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메디케이드 회수 작업 대상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은 그 집에서 만약에 21살 미만의 영구장애인, 소셜스키 디세빌리티요, 영구장애인 자녀가 살고 있으면 메디케이드 회수가 면제됩니다. 또는 21살 이상이 자녀일지라도 그 영구장애인이 아닐지라도 그 집에서 부모를 케어해주는 케어기버로서 2년 이상 살아왔으면 또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제 조항들을 고려해서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부인의 경우는 본인이 살고 계시니까 살고 있는 한 염려가 없습니다. 메디케이드 회수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부인마저 돌아가신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메디케이드가 회수가 착수가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부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위를 남겨서 메디케이드 회수한 다음에 나머지 자산이 남거든 남는 자산은 딸한테 줘라 아들한테 줘라 하고 그 우위를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시는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사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예.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겨서 뭐 이렇게 미니멈 얼라운스, 그 최저 생계비 같이 나누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예.
가만히 있어도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일이 이제 생기게 되면 당사자들 남편이나 아내가 누구한테 의뢰를 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남편이 롱텀케 메디케이드로 널싱을 하게 되면은 롱텀케 메디케이드 MLTSS를 신청을 하잖아요. 이때 신청을 할 때 부인의 재정사정, 가정사정이 다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신청을 하면서 미니멈 먼슬리 메인테이너스 니드 얼라우언스를 같이 신청을 하면은 됩니다. 네, 이런 거를 신청을 할 때 뭐 변호사를 통한다거나 소셜워커를 통한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소셜서비스를 하는 대표소회 같은 데서도 그 신청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네.
도와주는 사람들이 같이 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갑작스럽게 부딪히게 되는 모든 문제 AWSE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AWSE의 전화 상담 문의 전화는 201-862-1665입니다. 자, 다음 상담 내용입니다. 저희는 80대 초반의 뉴저지 버겐 카운티 주민입니다. 몰개지가 없고 방이 3개가 있는 자택에 살고 있고 은행 자산은 없고 소셜 시큐리티로 월 1600불과 1500불을 받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혼자 살아야 되는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아놓은 돈은 없고 집만 가지고 있어서 집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방법이 있으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민 1세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질문 같습니다. 이민 1세 때 와가지고 고생해서 이제 집들 마련해가지고 살면서 자영업들 하면서 소셜주기 택스 많이 내지도 못하고 소셜주기 조금씩 타고 집만 유지하고 살다가 이제 80이 넘고 그러게 되면 만성질환 치료를 해야 되고 또 한쪽이 돌아가시게 되면 혼자서 집을 살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이제 80이 넘고 나이 많은 분들 입장에서 집을 관리하고 사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대개 70 전에 노후에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이제 대비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두 분이서 이제 1600불, 1500불 소사주기를 두 분이 합하면 3100불 타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집도 뭐 3베드룸이니까 큰 집이네요. 저택이네요.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셔 버립니다. 그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두 분의 남편과 부인의 소셜 시큐리티 중에 높은 것을 미망인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남편이 타던 소셜 시큐리티 1600불을 임금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00불 수입이 있고 3베드룸짜리 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0이 넘은 부인이 집 관리하는 거, 세금을 내야 하는 거. 뭐 이런 거가 부담이 크게 된 거죠.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이제 이 부인이 걱정을 하고 지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노후주택 준비를 안 했으면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세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제일 첫째 방법은 살고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어포더블 하우싱으로 이사를 가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금방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어포더블 하우싱을 가느냐 하는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특별히 노인 아파트는 집을 파는 돈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워져요. 그러나 이제 속히 팔 수 있으면 팔아가지고 어포더블 하우싱이나 컨티뉴어 케어 하우싱으로 이사를 가면 되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살고 싶다고 그러면은 대개 이제 집에 대한 애착은 다 있습니다. 누구나요.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그러면은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에코리 밸류가 있잖아요.
네.
그 밸류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리버스 몰개지. 리버스 몰개지는 어떤 프로그램이냐 그러면은 집의 가치의 일정한 액수를 몰개지로 받아가지고 은행에 크레딧 라인으로 예금 예치를 해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쓰고 사는 겁니다. 생활비로 쓴다든지 여행경비로 쓴다든지 어떻든지 본인이 필요로 한 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리버스 몰개지는 몰개지 신청하는 것처럼 신청을 하면 되는데 리버스 몰개지를 관장하는 뱅크가 따로 있습니다. 리버스 몰개지 뱅크를 통해서 리버스 몰개지를 받으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카운티 노인국에 리버스 몰개지 카운셀러가 있습니다. 어느 카운티나 다 있는데 무료로 카운셀링을 해주고 리버스 몰개지 진행을 도와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집이 예를 들어서 70만 원짜리 마켓 밸류 집이란다면은 그 밸류의 한 70%까지는 리버스 몰개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40만 불 이상 몰개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40만 불을 은행의 크레딧 라인으로 설정을 해놓고 내가 필요로 할 때 뽑아 쓰는 겁니다. 예, 생활비가 부족하면은 생활비 뽑아 쓰고 또 여행 가고 싶으면은 여행 경비로 뽑아 쓰고 물론 리버스 몰개지가 집에 프로퍼티 텍스, 부동산 세금은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대신 이제 본인이 쓴다든지 또는 프로퍼티 텍스로 페이해준다든지 해서 그 돈을 예치금을 내가 쓰는 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불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지 않고 그냥 예치되어 있는 거는 크레딧 라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는 이자가 안 불어나가죠. 그러나 내가 쓴 돈은 은행의 이자가 불어나갑니다. 이 이자는 정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높지 않습니다. 일반 모르겠지만 높은 이자율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한 내가 쓴 돈에 대해서는 페이백해야 할 그 의무가 없습니다. 페이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나중에 다 결국에 가서는 다 페이를 하게 되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한 내가 페이백을 해야 할 부담이 없이 산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편리한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내가 죽으면은 이자가 계산돼 가지고 그 리버스 모르겠지 뱅크에서 찾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찾아가고 돈 나머지 자산이 남게 되면은 아들 딸들에게 주라고 하는 유서를 남겨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집만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대개 사람들이 젊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은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마련해 놨는데 마련해 놓고 늘고 보니까 집만 덩굴이 있지 수입이 없으니까 인컴이 적으니까 생활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집의 에코리를 활용하라 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도 리버스 몰개지를 활용을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리버스 몰개지 하시는 분들 중에 걱정이 물론 나중에 이제 다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남는 건 자녀들한테 주라고 하지만 이 집 자체를 또 자녀들한테 주고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가 남을지 모르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 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집을 하나 정도 가지고 있고 뭐 은행에 조금 예금 좀 있는 거 이 정도 가지고 리빙 트러스트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메디케이드의 스페셜 법들이 나와가지고 다 그 부부간에 활용을 하고 죽을 수 있도록 다 그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빙 트러스트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커머셜 빌딩이 있어서 다른 수입 프로퍼티가 있다고 가정이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자산에 대해서 리빙 트러스트를 해야 되죠. 그러나 뭐 집 한 채 은행에 조금 있는 예치금 이 정도 가지고 뭐 리빙 트러스트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않고라도 두 분이 충분히 다 쓰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카운티마다 다 있는데 카운티들에는 이렇게 노후에 집을 혼자나 또는 둘이 노인들이 관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럴 경우에 그 집에 스페이스가 available 하면은 룸이 뭐 원베드룸 렌트를 줄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집이 여유가 있는 스페이스가 여유가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네.
이 집도 3베드룸이 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살고 한 룸 하나 정도는 렌트를 줘도 된다고요. 근데 이럴 경우에 렌트를 받아서 들어올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집 관리를 해주고 같이 생활을 하도록 그러니까 물론 같이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은 테넌트로 살지만은 집 관리나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쉐어링 하우스 프로그램인데요. 집을 쉐어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집을 쉐어해주고 뭐 잔디도 깎아주고 뭐 이런 관리를 해주는 테넌트가 된다면은 렌트를 조금 냅니다. 그래 렌트를 조금 내면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렌트 적게 받고 집 관리 다 사람한테 그 의뢰가 되니까 편리하죠.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쉐어링 하우스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뉴저지 보겐 카운티의 경우는 어디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 잉그루드의 오피스가 있는데, 우먼 라이트 센터, 여성 권리 센터죠. 우먼 라이트 센터에서 이 쉐어링 하우스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201-568-1166. 1166. 거기다 전화를 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집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내달라 하면은, 물론 이제 자기보다 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소용이 없겠죠.
네.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에서 렌트를 어느 정도 내면 되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보내달라.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해놔둡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먼 라이트 센터에서 쉐어링 하우스를 신청하는 테넌트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주인의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그 사람을 보내줘서 계약을 체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거기서 계약을 해서 같이 살면서 집도 관리하고 렌트도 조금 받고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집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어링 하우스를 해서 집 유지도 되고 리버스 모르기지를 통해서 모르기지 활용을 해서 생활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집을 소유하면서 노후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로 알아뒀다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갑작스럽게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AWSA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201-862-1665입니다. 특별히 AWSA는 상담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께서는 매주 화요일에 대면 상담 또는 전화 상담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블리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경아 의학 영양학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임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함께하는 8월의 건강 프로젝트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할까요?
오늘은요, 가장 흔한 여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감기만큼이나 흔한 질환인데요. 바로 자궁근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통 자궁근종이라고 하면은 이 네. 증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냐면은 CDC 보고에 의하면은 생리통을 경험하는 여성이 거의 50에서 70% 누구나 다 겪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임기 여성인 경우에는 20에서 50%가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발병률과 또 증상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증상들을 보면은 내가 생리를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너무나 출혈이 많다. 또 이로 인해서 빈혈이 생길 수도 있고 성교통이나 생리통 이렇게 통증이 있다. 그리고 월경주기하고 무관하게 이 골반에 어떤 통증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만지면 만져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근종이 크다 보면은. 네. 그래서 이렇게 장기를 눌려서 생길 수 있는 뭐 이게 방광을 눌릴 수도 있고요. 또 대장을 눌릴 수 있어서 이로 인해서 빈뇨나 절박뇨, 변비, 수신증. 수신증이라면 신장이 이렇게 부어 있는 거거든요. 물이 차 있어서. 이런 것들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자궁근종인지 아닌지 또 네. 그런 위험 인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어떻게 체크를 해보면 될까요?
네, 일단 내가 생리를 좀 오래 한다. 그리고 생리량이 많아지는데 또 덩어리도 이렇게 같이 나온다. 그리고 손톱 발톱이 얇아지고 잘 부러진다. 아마 이제 빈혈이 생겨서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통증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나 골반의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아랫배에 가스가 차고 또 숨이 차기도 하고 그리고 평상시보다 머리가 많이 빠진다. 그리고 어깨 통증이나 몸이 자주 쑤시고요. 피곤하고 쉽게 짜증이 나고 그리고 성교시에 생식기에 어떤 통증이 있다. 그리고 하복부에 뭐 혹 같은 게 만져진다. 이럴 때는 이럴 때 세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작은 근종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반드시 산부인과 진료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작은 근종이 이렇게 다 나타난다고 해서 치료를 다 반드시 다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 한 30% 정도만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요. 미리 예방하면 쉽게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방 처방도 이런 부분에는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이제 탕 중에 하나가 온경탕이라고 해서 계피, 당귀, 작약 이게 여성 질환에 들어가는 그런 구성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약재는 혈류를 개선해주고 또 염증에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당귀 작약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염증을 예방해주고 진통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이게 통증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딱딱해져서 그렇거든요. 이때 자궁의 근육을 이완해주고 그런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지 복련환이라고 해서 자궁 내막증의 근종 치료를 해줄 수 있는 혈류의 개선을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작은 근종에다 그러면 이제 영양소 네. 저희가 또 관련이 있잖아요.
음식? 영양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연구 논문이 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런 이제 염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럴 때는 철분이 부족하게 된 빈혈이 더 있을 수가 있고요. 이 비타민 D는 작은 근육의 기능을 개선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런 근육을 이완해주고 그러면 이제 통증도 완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질 같은 경우에는 나쁜 환경 호르몬이나 뭐 이런 염증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궁 근종을 이제 예방하기 위한 건강 레시피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일단은 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좀 이완해줄 수 있는 건강하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 중에 하나는 뭐 생강이랑 계피입니다. 그래서 생강이랑 계피를 넣고 그냥 끓여서 그냥 드시는 일만 하셔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강의 진저롤이 쇼가하고는 이 강력한 항염이나 진통 성분들을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당귀차도 참 좋습니다. 여성에게 되게 좋은 차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오메가3도 좀 오메가3나 EPA, DHA 이런 것들은 염증 경로를 억제하기 때문에 자궁의 통증을 완화해 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이렇게 너무나 아프다 이럴 때는 제가 집에서 쉽게 지압하면 좋은 혈자리를 좀 알려드려 볼게요. 네. 아주 유명한 혈자리인데요. 이 첫 번째가 삼음교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이 삼음교의 혈자리는 어디 있냐면요. 안쪽 복숭아뼈 있잖아요. 네. 거기를 이제 손가락 4개 올라간 이렇게 뼈에 잡혀진 그 자리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삼음교라고 하면은 이게 음이 3개 즉 음경이 지나가는 간, 비신, 간장, 비장, 신장 여기를 다 보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생리통이 심하다 그리고 자궁에 출혈이 심할 때 고기에 지그시 눌러주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통증 완화에 좋고요. 또한 호르몬 균형에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해라고 하는 그 혈자리가 있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혈액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혈류를 개선하고 자궁 기능을 강화합니다. 요거는 무릎을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에 해당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혈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관원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배꼽에서 아래 삼촌이라고 한다면은 배꼽에서 내 손가락 하나 둘 셋 네 개 아래쪽에 거기 이제 배꼽 아래 배꼽 있죠? 거기를 또 따뜻하게 해주거나 지그시 눌러만 준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혀를 저장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리고 비뇨기나 생식기 또 위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네, 요 세 개 삼음교, 혈액, 관원 요 세 군데 혈자리를 지그시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궁 근종에 특별히 네. 더 잘 걸리는 뭐 연령대가 있을까요?
자궁 근종이 사실은 10대에서부터 이렇게 초경을 시작하는 사람서부터 이제 폐경이 끝나기 전까지 생리를 하시는 가임기 여성에게 일어나겠죠. 그런데 내가 뭐 스트레스를 잘 받거나 아니면은 긴장되어 있는 상태 또는 이렇게 생리가 또 이렇게 불규칙하거나 또 몸이 차거나 순환이 잘 안 되거나 하는 분들한테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감기처럼 흔하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자궁 근종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임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